얼마 전에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많이 살포가 되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 778곳 이 장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대구와 가까운 포항이나 또 경남 거창에 또한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마당에도 떨어졌고 초중고 학교에도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두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항상 이 북한의 전쟁 위협이라는 제일 큰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그 오물 풍선이 탄저균이나 또 바이러스 생화학 무기로 연결될 때에 그것도 밤에 떨어질 때에 큰 두려움을 넘어서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전방위로 가정과 직장, 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이런 두려움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318명으로 북쪽의 4개국 연합 강대국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고 기도원이 300용사로 14만 5천 명을 이겼던 기적과 거의 유사한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힘과 담대함이 넘쳐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장에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기고 승리를 해도 두렵다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런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두려울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겨도 두렵고 잘 되어도 두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러한가? 승리한 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기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인데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구심이 생기죠? 앞으로 과연 내가 이런 큰 승리를 또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 살아가는데 판단력도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뻔한 판단도 못하고 하던 것도 잘하다가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한 미래도 여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곧장 두려움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5만 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계산을 따져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삶에서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으므로 의심이 확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만 보통 사람이 한 10년 정도는 견딥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도 자기가 세워놓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한 10년이면 주겠지. 10년이면 주실 것인데 10년 지나가 보니까 맥이 딱 풀리고 허탈해지는 겁니다. 이것 약속과 현실이 너무너무 다르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를 살펴보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내 사라를 보니까 점점 가능성도 확률성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확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기근이 올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또 꼭 자기 자신의 답을 찾습니다. 그때 자기 답이 무엇인가 보니까 12장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15장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 답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그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양자 삼으면 되겠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자기 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러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사업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런 것이 오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또 자기의 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때부터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어려움과 두려움도 딱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운동과 등산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일부러 어려운 것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평평한 길이 있는데 일부러 고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타봤지만 평평한 데보다는 막 울퉁불퉁한 데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죠?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는 능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다 그러면 어려운 게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재미가 나는 겁니다.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확신만 있다 그러면 이상하고 회개망치한 것을 타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안전, 믿음의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확실히 없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흔들 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상황이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빨리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바꿔야 돼, 변화시켜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보면 눈을 크게 뜨고 가능성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자기 답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집에 길리온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 이것이 쉬운 길이고 또한 이것이 가능성 있는 길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답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갑니다. 쉬운 길. 그러나 성경은 쉬운 길 찾아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옳은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가능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당위성, 옳은 것만 보십니다. 당위와 옳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당위성, 그리고 옳은 길이다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두려울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 큰 두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입니다. 이 영성에 반대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영성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반대로 규율이나 형식이나 이런 하나의 부분으로 만나고 이런 하나의 규율로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을 종교성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에 있는 종교들을 다 살펴보면 이 모두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의 특징이 규율이라는 이 법칙이라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성이 가장 강한 종교라고 그러면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은 모든 것을 다 규율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흡수력이 강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꾸란, 악구란이라고도 부르기를 하는데 이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절대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신의 언어라고 해가지고 규율상 오직 아랍어로 읽어야 되고 아랍어로 또 설교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형식이고 이렇게만 하면 전부 다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종교성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영성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이게 종교성이 됩니다.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이것도 또 역사 가운데 찾아보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유가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서 있으니까 이게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서 있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고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의 불, 말씀의 이 불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갖가지 이상한 소리들, 좀 이렇게 찌라시 같은 이런 소리들, 좀 말이 바뀌진 이런 소리를 백날 들어봐야 이것은 다 껍데기가 되고 오직 교회 오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에,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준다. 방패가 또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분 칼과 창이, 단창이 들어올 때에 방패가 막습니다. 방패가 보호해주고 막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니까 창하고 방패도 좋으면, 창하고 이 단창이 좋으면 방패도 뚫린다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방패라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은 막아내는 겁니다. 많이 막아내다 보면 하나의 모서리지만 뚫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랍니다. 하나님이 방패라고 그러면 여러분 뚫려요 안 뚫려요? 100% 안 뚫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라는 것은 100% 안전하다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매 순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게 안 뚫린다,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방패 삼기보다는 돈을 방패로 삼고 권력을 방패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인생 말년이 되면 다 뚫립니다. 안 뚫리는 것 같이 보이죠? 결정적일 때에 이게 한순간에 뻥뻥 뚫려가지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방패인가요? 병이 한번 걸려보십시오.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요. 돈이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재벌 회장들도 보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또 오래 살지도 못하더라고요. 재벌, 그래가지고 재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벌고 싶다가 재벌입니다. 있으면 또 계열사 하나 늘리고 싶고요. 욕심이 끝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방패로 삼으면 과연 되겠느냐? 돈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급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정의가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하나님인데 너에게로 갈게.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되어 주신다, 바로 이것인데, 흔들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뭇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을 더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흔들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심지어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 현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전방위로 딱 둘러봐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아들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메우는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마침내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과연 무엇이냐?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도 이 관계가 막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의인데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노력하고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 의인이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의인이 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나 믿지? 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여호와란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성을 가졌다 그런 것은 단연코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뢰함으로 얻는 것이 영성이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내 자신 안에 영성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세 번째는 불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불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인인데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좀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주님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약속 성취에 대한 물증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주시기 위해서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이것을 반으로 확 쪼개었습니다. 쪼개었는데 쪼갰다는 것은 양쪽으로 갈라놓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이고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쪼개어 버린다. 그런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새는 또 쪼개지 않았다.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새는 막 쪼갤 만한 거리도 안 되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큰 짐승을 쪼개었는데, 이 상징성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 그런 계약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마련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즉각적으로 언약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좀 끌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가 넘어가니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홀로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예언들이 12절에서 16절까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에서 계기되고 400년 동안 애굽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때까지 장수하여 조상에게로 간다라는 것, 자손들이 4대 만에 지금 있는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아무리 족속이 거기에 있는데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빨리 정복하여 전도하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약속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둘이 똑같이 쪼개어진 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빼놓고, 일방적인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홀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이야, 네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불로, 타는 횃불로 그 쪼개어진 것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는 횃불이 오늘 보니까 그 가운데를 막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해가 졌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을 쳤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난제들, 악한 마귀의 괴계들, 하나님의 놀라운 불로 인해 가지고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또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지향해야 할 모습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말씀 바라다보고 날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듣는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6월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여름 사역도 잘 준비하고 또 비전 트립도 잘 준비하여서 올여름 모든 행사들 위해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또 온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